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브라질 프로축구팀 선수 등 81명을 태운 비행기가 어젯밤 콜롬비아 상공에서 추락해 75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출발해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를 경유한 전세비행기는 콜롬비아 북서부 메데인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어젯밤 10시 15분쯤 추락했습니다. 추락 지점은 도시 외곽의 산악지역으로 알려졌으며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에서는 최근 며칠간 폭우가 계속됐습니다. 콜롬비아 항공당국은 비행기가 어젯밤 10시쯤 비상신호를 보냈었다며 현지 수색 결과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비행기에는 브라질 리그 축구팀 샤페코엔시 선수 등 승객 72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샤페코엔시 선수들은 내일 열리는 중남미 축구대회인 코파 수마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 메데인으로 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내전을 일으킨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언론 매체 사바통신은 어제 자신들이 만드는 새로운 정부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 같은 발표는 예멘의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유엔 중재안이 나온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협약 이행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바티칸에서 열린 과학자 회의에서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을 늦추는 것은 정치가 무엇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과 경제에 순종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지구의 현 상황을 경고하는 과학적 의견은 쉽게 무시돼왔다며 인간 활동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세계 지도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지어낸 날조라며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또 다른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만났습니다.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앞서 이라크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내연관계를 맺어온 자신의 여성 전기작가에게 비밀정보를 유출한 뒤 불명예 퇴진한 바 있습니다.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의 이 같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에게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미 구축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에서 이륙한 헬리콥터에 화기를 조준했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군 관리는 어제 BOA에 이란군이 지난 주말 미군 헬리콥터에 겨눈 화기는 선박에 장착된 60mm 구경 총기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 소형 선박 두 척이 아이젠하워호 가까이 접근하자 이를 관찰하기 위해 이륙시킨 헬리콥터에 이란 측이 화기를 조준했다는 설명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과의 석탄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북한 핵 문제가 주요 대외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 미군 합참의장이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아침에 평안북도에서 눈 또는 비가 시작돼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 내지 3미터로 차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대통령직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통령직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이같이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 발표는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으로 퇴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1, 2차 담화에 이어 이번 담화에서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해선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무고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과 관련해 국회가 일정을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함에 따라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추천 총리 문제와 거국내각 구성,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 등 구체적인 퇴진 일정표를 여야가 논의해달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차제, 개헌까지도 함께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정치권의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야권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시민 촛불 집회에 대해 광장의 함성, 광장의 요구는 국민적 요구로 대통령 퇴진에 있었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이 이루어지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를 어떤 형태로든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꼼수라고 비판하며 탄핵소추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탄핵 절차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 대오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에도 박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인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며 다른 야당들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 선언은 여론의 압박에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말마다 계속된 한국 시민들의 촛불 집회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외신들로부터도 조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하순 한국의 JTBC 방송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담긴 태블릿 컴퓨터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문서가 담겨 있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도가 나온 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 내용입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도 받겠다는 내용의 2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한국검찰은 지난 20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사실상 청와대를 민원창구처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 컴퓨터뿐 아니라 최 씨의 거처와 비밀 사무실 등에서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관이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 비서관 회의의 대통령 발언 자료 등 180여 건의 문건을 전자메일로 최 씨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를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 시민들은 지난달 마지막 주말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의 3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여 명이 운집해 청와대를 동쪽과 남쪽, 서쪽에서 에워싸는 행진을 벌이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은 전국에 첫눈이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리자 외신들도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29일 임기를 채우지 않고 국회의 논의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사실상 하야 의사를 밝혔지만 남은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2일 한국 국회에 상정될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야권 3당은 강행할 기세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 의사를 밝힌 만큼 탄핵안 상정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과의 석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포함되고 북한 외교관의 주재국 금융활동에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VOA가 입수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의 주요 내용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일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민생 목적의 석탄을 수입할 때 매달 거래 내역을 그달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석탄 규모와 환산가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또 연간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뒤 수입 중단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민생 목적 석탄 수출을 예외로 허용하면서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별다른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새 결의안 초안은 또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대외 무역 자료를 기반으로 그달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달러 환산 평균 가격을 30일 이내에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결의안이 통과된 뒤 다음 달 31일까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5,349만 5,894달러 또는 100만 866톤 중 낮은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그 규모를 4억 87만 18달러 혹은 750만 톤 중 낮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도 결의안 초안에 담겼습니다. 북한인들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경화를 벌기 위해 외국으로 파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각국은 이런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선에서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빠졌지만 각국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해 조처를 해왔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선박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등록돼 있는 나라는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시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막아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자산 동결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북한을 입출국하는 개인의 수화물과 탁송 화물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수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부나 영사관 등 외교 공관당 한 개의 은행 계좌만 허용하고 공인된 각 외교관과 영사관의 계좌 역시 각각 한 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이 외교나 영사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기존 결의안을 이행할 때 적용하는 북한인의 환승 개념에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제공항을 거치는 것도 포함되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북한인이 공항 세관을 지나가든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든 마찬가지라는 구체적인 정의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적, 분석적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 요청한 점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는 항공영상 확보와 분석, 대외무역 통계와 국제보안정부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자금 신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보고서가 접수된 2006년대와 비슷한 규모이며 북한 우방국들의 참여로 인해 내용면에서도 충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69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접수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때의 94개 나라에 이은 두 번째로 제출 속도로만 놓고 보면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결의 채택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718호 때는 70개국이 제출을 마친 점을 감안하면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8개월을 앞둔 현 시점 단 1개국이 적습니다. 2009년에 1874호와 2013년에 2094호는 채택 8개월을 기준으로 각각 48개와 24개 나라로 2270호에 한참 못 미칩니다. 내용면으로 봐도 2270호가 전체적으로 충실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보리가 공개한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모두 65개 나라가 제출한 67개인데 이들의 이행보고서 평균 페이지 수를 계산해보면 약 4.6페이지입니다. 1718호 당시 평균인 3.2페이지보다 평균 2페이지 가까이 늘어났고 1874호와 2094호의 평균 페이지 수보다도 많습니다. 또한 2270호 이행보고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해 북한의 우호국들의 참여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앙골라와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등 4개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아프리카 나라의 저조한 이행보고서 제출을 지적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로 꼽힙니다. 또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몽골과 베트남, 앙골라, 우간다 등은 이례적으로 대북제재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명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몽골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외 지난해 12월 북한이 유엔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으로 꼽혔던 이집트와 라오스는 제출 시한 이전에 일찌감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방국은 아니지만 요르단 정부는 북한 선적을 취득한 자국 선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고 파나마는 북한 선박의 자국 선적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보고서 수준을 뛰어넘는 나라도 여럿 발견됐다는 게 2270호 이행보고서의 특징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줄이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러셀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들의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와 경제관계를 격화하거나 단절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월 BOA에 늘어난 이행보고서 제출에 대해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 2270호가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서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베쇼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늘어난 제출국 숫자는 2270호 이행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사망하자 북한이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두 나라는 형제국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크게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카스트로의 업적을 극찬하며 이례적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의 애도 기간까지 선포했습니다. 또 권력 실세로 불리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단이 쿠바로 떠났습니다. 서로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두 나라는 올해로 수교 56주년, 주요 국경일이나 행사 때마다 친서와 축전을 자주 교환할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유엔에서 두 나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오를 때마다 서로 감싸면서 입장을 대변하는 장면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공산체제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두 국가. 버팀목이었던 옛 소련의 붕괴 이후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경제 상황, 언론 자유 탄압, 전체주의 체제 등 외형적으로도 비슷한 게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두 나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쿠바 고위 관리 출신으로 몇 년 전 미국으로 망명한 로드리게스 씨는 VOA에 쿠바는 북한처럼 권력 세습이나 우상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위를 비슷하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경위를 비슷하지 않으니까 가스트로 조상 화랑 그리고 라울 동상이란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원인이 다른 사회를 만나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독립영웅인 호세 마르티나 혁명영웅인 체게바라의 업적을 기리고는 있지만 북한처럼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 교육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로드리게스 씨는 이어 쿠바는 북한처럼 폐쇄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쿠바하고 같은 사회 제도 있지만 쿠바 사회는 북한 사회하고 아예 관계가 없어요. 쿠바인들이 외국인들하고 아무 문제 없이 만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외국인들하고 아예 만날 수가 없어요.
북한 당국은 외국인과 주민들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폐쇄적인 사회지만 쿠바인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외국인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쿠바 정부는 3년 전 일부 특수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해외여행을 자유화할 정도로 열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출국 허가제를 폐지해 쿠바인들은 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을 탈출한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처우도 북한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쿠바는 과거 북한처럼 조국을 떠난 쿠바인들을 혁명의 배반자, 기생충이라고 비난했지만 지금은 단순히 경제 이주민으로 통합해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탈출한 쿠바인들이 주재국에서 영주권을 받았거나 출국한 지 8년이 지나면 아무런 제재 없이 조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탈북민을 추악한 배신자, 인간 쓰레기 오물로 비난하며 가족까지 범죄자로 취급하는 북한과는 매우 다른 조치입니다.
대역지를 도쌓고 있는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쿠바는 게다가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해외 쿠바인들의 송금을 대대적으로 장려하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살고 있는 180만 명의 쿠바 이민자들이 해마다 조국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는 송금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20에서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쿠바 주민들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며 자립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바 전문가인 미 외교관 출신의 게리 메이바덕 박사는 VOA에 이런 송금과 모국 방문이 쿠바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Remittanc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again that makes peopl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이런 영향으로 쿠바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지난 20년간 크게 강화됐고 쿠바 정부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런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과 해외에 사는 탈북민들은 3만여 명에 불과한 데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중개인을 통해야만 하는 현실 때문에 쿠바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과 쿠바의 가장 대조적인 모습은 고립과 개방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쿠바는 지난 2014년 미국과 수교한 뒤 하늘과 바닷길이 열리고 서로 교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쿠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쿠바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0만 명, 전년보다 17.6%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쿠바계 이민자를 제외한 미국인이 14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찾는 서방 관광객은 지금도 연간 수천 명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로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립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쿠바를 방문했던 최진욱 한국통일연구원장입니다.
미국과 수교 문제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핵 문제도 좀 더 어려워지고 북한 자체가 좀 더 고립으로 가고 있고 시대 내부에 좀 경직되어 있고 또 이런 그 파해 협력보다는 오히려 그런 뭐 대결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쿠바는 뭐 거의 비행기가 안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비행 그 노선이. 근데 북한은 딱 북경 노선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진짜 섬은 북한이 쿠바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쿠바가 섬인데 북한이 국섬도 섬같이 느껴졌고.
여러 전문가들은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북한의 왕정체제가 존재하는 한 쿠바처럼 변화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개혁은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잘못을 시인하는 건 수령이 완벽하다는 유일 영도체계에 모두 배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혁이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레리 베커 교수는 비슷한 관점에서 쿠바가 집정관적 마르크스주의 형태인 반면 북한은 왕조적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쿠바가 핵미사일이 없는 반면에 북한은 이를 틀어주고 나가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 쿠바의 상황은 한층 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Q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식량계획 WFP가 북한 주민에게 분배한 식량 규모가 전달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올 들어 최고 수준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82만 4천여 명에게 3,567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전달인 9월 취약계층 73만여 명에게 2,728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31%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특히 지난달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 회룡시 수재민 3만 1천여 명에게 영양지원을 했으며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한 주민 14만 3천여 명에게도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또 지난달 북한 내 9개 도 20개 시군에서 69차례 분배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병원과 타가소, 유치원, 고아원 등을 방문했으며 수해 지역 5곳도 방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식량 안보와 영양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양강도 주민의 식량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분배 감시 활동을 위해 양강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현지 당국자들로부터 올해 감자 수확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에 비해 20에서 30%가량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양강도 지역 내 식량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곡물 수확량까지 감소해 주민들의 영양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앞서 발표한 북한 지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8개 도 가운데 양강도 내 어린이 영양 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구의 지원을 받는 양강도 내 타가소 어린이 32%, 즉 3명 가운데 1명이 발육부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양강도에 이어 함경남도 타가소 어린이의 영양 실조 비율이 27.1%로 높았고 평안북도 26.3%, 황해북도 25.7%, 함경북도 25.5% 순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는 북한 전역의 타가소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은 25.4%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또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며 이는 전달인 9월 30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 27%가량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식량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은 물론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과 함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양지원사업은 최대 10개에 달하는 현지 식품공장에서 8만 9천 톤의 영양과자와 슈퍼시리얼 플러스로 불리는 혼합 영양강화식품을 생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겁니다. 슈퍼시리얼 플러스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2세 미만 영유아의 발육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식품으로 타가소와 고아원, 유치원, 병원 등을 통해 분배됩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량 사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곡물과 콩, 식용유 등을 지원하고 재난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018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8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2,100만 달러로 목표액의 16.4% 수준입니다. 올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사업에 동참한 나라는 캐나다와 인도, 러시아, 스위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등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 10명 가운데 7명은 여성입니다. 이들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학업과 육아, 가사, 경제적 부담 등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탈북 여성들에게는 육아와 보육, 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탈북민 지원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29일 발행한 북한 이탈 여성 경제활동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3만 명을 넘어선 탈북민 중 여성은 2만 1,000명으로 71%에 이릅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0세, 경제활동이 왕성한 20대에서 40대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이들 탈북 여성이 생산 가능 인구인 20대에서 40대의 비중이 높아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육아와 가사, 학업,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5년 탈북민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보면 탈북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겪는 어려움으론 육아 부담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가사 부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의 한국 여성이 느끼는 취업 장벽과 비슷하지만 탈북 여성은 북한 출신이라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탈북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론 40대 미만 여성은 육아 문제가 37%, 40대 이상 여성은 건강 문제가 63%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장인숙 선임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이분들이 또 젊고 3, 40대, 20, 30, 40대가 거의 70%가 넘잖아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가임기고 결혼 정년기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풀타임 잡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기가 또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예요.
또한 탈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 고용률은 51%로 한국 여성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게 좋다는 의견도 탈북 여성은 90%에 달해 한국인 여성의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이처럼 탈북 여성의 취업 의지가 강한 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남북하나재단 장인숙 선임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여성들이 우선 생존 생활 그 국경 지역에 있었던 생존력 강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많이 왔잖아요. 젊은 층의 여성들이. 그래서 취업에 대한 인식, 일을 하겠다라는 뭐 건강만 허락한다면 뭐 하겠다는 이런 분들도 많고요.
아울러 탈북 여성의 평균 월급은 미화 약 1,200달러로 한국인 일반 평균 월급의 6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 평균 월급과 비교하면 88% 수준으로 탈북 남성과 여성의 월급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탈북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6개월로 일반 한국인 평균 68개월의 5분의 1에 그쳐 고용 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일반 국민과 탈북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각각 28개월과 17개월로 탈북 여성보다 길었습니다. 이는 결국 출산과 육아로 한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없고 그만큼 임금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탈북 여성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탈북 여성이 확대를 희망하는 복지 지원은 취업 지원이 40%, 보건의료 20% 순이었으며 확대를 원하는 공공시설로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설 22%,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21% 순이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장인숙 선임연구원은 탈북민에 대한 교육과 취업, 자립도 중요하지만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취업, 근로, 육아 조건 등이 개선될 때 탈북 여성들의 정착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러시아 요리사 출신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 20대 젊은 나이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조국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평양이 고향인 김 씨. 1980년대 말 당국의 지시에 따라 요리를 배우기 위해 러시아행 비행기를 탔고 공기도 냄새도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고 좋았던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간 김 씨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나라가 내 나라라는 생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다시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할린,
네.
사할린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병 식당에서 이제 요리사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세 명이 나갔었죠. 그래서 일은 편하네요. 하루 나가고 이틀 노니까 세상 편안하죠.
데이비드 김 씨는 사할린에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운영하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각종 연회, 행사 등 현지 한인과 러시아인들이 드나드는 식당에서 두 명의 요리사와 하루씩 돌아가며 일주일에 이틀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72불인가 주기로 하고 갔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에 달러 가치가 엄청 났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월급이 30-40불 정도 되나만 했으니까 그 당시에.
김 씨는 첫 월급은 제법 많았지만 시간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고 물가가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 러시아 환율은 막 돈 엄청 물가가 올라가는데 처음 72불 계획했으면 올라가는 환율에 맞춰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뭐 돈도 없죠 별로.
처음 왔을 때만큼은 받지 못했지만 다시 와보고 싶었던 이 나라에 왔다는 흥분 그리고 편한 일자리에 김 씨는 만족했는데요. 김 씨는 당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한편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 물품을 평양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세척 가지고 있었어요.
배 세척이면 북한 배?
네, 일본 애들한테 사기쳐 가지고 중고배를 사기쳐 가지고 가져온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렌트한다는 식으로 가져와서 모른다 아무도 안 준 배 있어요.
그 배는 왜요? 뭐에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비드 김 씨는 당시 식당 노동자들은 식당 일 외에도 중고 물품을 파는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배가 일본에 가서 중고품을 가득 싣고 사할린에 들어오면 이를 되팔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식당 차린 것도 그 배가 일본에 나가요. 나가서 일본에서 중고차, 타이어, 중고 타이어, 중고 물품을 가져다가 러시아로 들어와요. 우리 사할린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팔아요. 이렇게. 그럼 돈이 남잖아요. 이게. 그 남는 돈으로 배에 있는 기름이라든가 뭐 기름하고 설탕 뭐 이런 걸 사가요. 이게. 먹는 걸 사가지고 평양 시민들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해 일본산 중고품을 판 돈으로 러시아산 설탕과 술 등을 구입해 배에 실어주면 이 물품들이 그대로 평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당시 사할린에 들어오는 배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배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러시아와 한국과 왕래가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했고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덕에 러시아 말을 할 줄 알았던 김 씨는 당시 사할린으로 들어오는 한국 물건을 소유하는 러시아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김 씨는 그때 난생 처음 한국의 대중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사람도.
스탈린의 우리 옛날에 까레스키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한하고 왕래가 열리기 시작할 때니까 일진이 올라가면서 남한에 있는 친척들 갈파로 가고 남한 사람들도 배가 들어와요. 그 스탈린으로 배, 남한 배들로. 그러니까 테이프를 어디 갈까요? 이렇게 테이프. 노래 테이프. 그래서 그걸 보는데.
듣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행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한국 가수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침대 밑에 숨겨놓고 몰래 들었던 김 씨. 북한관영TV가 남한을 비판하기 위해 내보내는 뉴스를 통해 남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상을 엿봤던 김 씨였기에 한국인들이 즐겨 듣는 노래를 한 번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호기심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남한 노래 좀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 국가보위부 과장이 나와 있었어요. 세상 편안하지, 한울도 없지, 놀지, 장기나 두고 돈만 받아먹고.
장기나 두고 돈만 받던 한심한 보위부원. 사할린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 과장이 자신의 숙소를 뒤져 한국 가요 테이프를 찾아냈던 겁니다.
그놈이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오니까. 동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침대 밑에 뭐야 그러더라고. 침대 밑에 매트리스 밑에 깔아놨댔으니까 그 주현미, 현철, 뭐 소름도 이런 노래들이 좀 있게.
얼굴이 하얗게 질린 김 씨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변명을 해댔습니다.
아,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뭐 두드라고 나보고 심심한데 두드라고 이게 줬는데 안 뒀다. 안 뒀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못 돌려주고 있다. 거기서 놔뒀다.
받기만 하고 듣지는 않았다는 김 씨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가자 그러면 내일 자기하고 같이 유진호 사일리스코 올라가지. 본부 쪽으로 올라갔다가 같이 가죠 북한으로.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말도 못하죠. 완전 정치범이죠, 그거는. 그럴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러시아에서 누렸던 삶은 고사하고 그나마 북한에서 잘 먹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길로 보위부 과장과 사할린주 수도인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도착해 북송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얘가 실수를 했죠. 보이베가 바로 나오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갔어야 되는데 얘는 잔머리 굴렸죠. 보이베가
보위부 과장 역시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한 짐 싸들고 갈 생각에 일본에서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 일주일인가 있으면은 일본으로 갔던 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자는 걸 비행기 타고 나가면 짐은 못 가지고 나가잖아요. 많이 그 제한량이 있으니까. 배 타고 나가면 무지하게 가지고 나갔었잖아요. 우리 배니까 또.
뭐 가져갈 게 있었나 보죠, 그 사람도?
많죠. 뭐 우리는 배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막 실어보내거든요. 우리 것도 그 배가 들어오면은. 꿍꿍이가 있었죠. 자기 있으면 좋게 하려고.
그때 러시아에서 같이 일하는 동지들의 가족들이 사할린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가족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몸이 아파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북한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소문이 평양에서 돌고 있었고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의 러시아 행은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하다 생각했던 김 씨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더 끔찍한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낮잠으로 들어가면 이거 내가 북한에. 그럼 나이가 어릴 때죠. 내가 그럴 때. 순간적으로 취자 하는 생각 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몸 편히 마음 편히 20대를 보내던 김 씨.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떠돌이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에 오기까지 그의 떠돌이 같은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이비드 김 씨의 세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담화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라지요?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 반성 없는 담화였다고 일축했는데요. 수습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살아남기 꼼수에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야3당은 모두 담화 내용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새누리당에서는 최근 야권의 탄핵 움직임에 찬성하는 의원이 늘고 있었습니다. 또 핵심 중진 의원들은 어제 대통령의 퇴진을 건의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오늘 담화 이후에 대변인을 통한 공식 입장은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겠다는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의 비주류파 의원들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 밝히기를 꺼려했고요. 최근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무참하게 저버렸다면서 계획대로 탄핵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촛불 민심 쪽의 시민들은 대통령의 담화가 모호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무책임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의 담화 소식은 오후 1시를 넘어서면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뭐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그 담화를 지켜본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대통령이 아직도 민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성난 목소리를 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에서는 뭐 기만과 변명에 일관한 담화였다고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요구했고요.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대통령이 입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모호하고 좀 떠넘기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대국민 변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그동안 이 추운 날 가서 우리가 촛불을 들면서 그렇게 많이 했던 말들의 대답은 이거밖에 없었나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5% 정도의 지지도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일명 박사모 회원들의 홈페이지에는 앞으로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며 회원들의 냉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눈물로 지켜봤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고요. 허위와 루머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내용의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야당에 대해서는 깽판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박사모 회원들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맞불 집회를 하겠다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담화와 그 반응 알아봤습니다. 어제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 문제도 뜨거운 논란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반발이 아주 상당합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단체에서는 검토와 여론 수렴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고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발표되면서 1948년에 그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이 새 국정 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다.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빚었었습니다. 또 현대사 분야의 집필진에 정통 역사학자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오늘은 이 교과서 내용 속에 친일, 독재, 미화 등의 서술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 친일, 독재, 미화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죠.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정권의 독재를 미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잔향 대상으로 부각시켰다.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술을 많이 늘려서 뭐 위인화시켰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고요.
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도 면죄부를 준 듯한 그런 내용 기술이 있고 1948년 8월 15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 광복을 위한 항일투쟁 역사를 희석시켰다는 그런 것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각 지역에서도 뭐 반발 성명을 많이 내놨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 기술했다, 의미를 축소했다고 광주교육청에서 반발했고요.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사문 교과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 역사 교과서가 검토되고 수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군요.
네네. 당초 그 교과서를 만들 때 내년 3월 신학기부터 그 한국의 중고등학교 수업에 적용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오늘 또 뭐 다시 한번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교육부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 손까지 전달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보수나 진보 교원단체 또 전국 역사교사 모임도 오늘 성명을 냈고요.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 폐기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던 한국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정책 출발과 동시에 탄핵 분위기를 맡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통신 다음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보죠. 조류 독감 상황도 심각하군요.
네,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전국 66개 농장에 168만 7천 마리고요. 앞으로 살처분이 예정돼 있는 닭과 오리는 13개 농장에 110만 마리입니다.
네.
철새들이 날아오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조류 독감은 이제 강원도와 제주도,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확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수리부엉이 사체에서 발견된 조류독감 바이러스까지 포함된다면 강원도도 역시 조류독감에 감염된 상태고요. 남은 곳은 이제 경상남북도 지역뿐입니다.
한국 전역을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네네. 지금 그 조류독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류독감은 전염력과 독성이 아주 강한 고병원성 H5N6형 바이러스입니다. 중국과 홍콩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에서 변이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점차 증상을 보이면서 폐쇄하던 기존의 조류독감 바이러스와는 달리 증상을 발견하기도 전에 폐쇄하고 있는 것, 또 신종 바이러스였다는 점이 한국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성이 없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철새를 통한 감염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참 뜻하지 않게 또 전국의 농장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